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때이른 장마가 찾아오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5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내려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대 벽이 무너져서 집과 차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고 빗길에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큰 돌덩이들이 집 벽을 덮쳤습니다. 오래된 주택 벽이 휘어진 채 돌 무게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공주에 시간당 5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축대벽이 무너진 겁니다.
잠결에 뭔가 확 흔들리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우르릉 소리가 나면서요. 큰아들은 어디 지진이 났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 타일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축대가 덮친 벽 바로 안쪽은 잠을 자던 방이었습니다.
이쪽 붙박이 뒤쪽이 벽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충남 계룡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축대벽에 금이 간 걸 미리 알아채 도로를 막으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위에를 보시면 바위들이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상판만 아슬아슬 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축대벽이 무너져 차량 넉 대를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반쯤 자란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모래주머니로 마을 곳곳을 막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담양 창평면 한 마을에서 하천이 넘쳤습니다. 마당까지 차오른 물에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내과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가슴이 이제 더 떨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걸음이 안 걸,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이 이렇게 찼기 때문에 거의 발목까지.
같은 시간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광산 나들목 부근에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갓길에 세워진 철제 기둥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번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축대벽이 덮친 그 집에 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새벽 축대벽이 집을 덮친 충남 공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전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집주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달 전 이 축대벽에 틈이 생기고 그곳에서 흙탕물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장마가 온다고 해서 2주 전에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습니다.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벌어진 틈에 시멘트를 채워 넣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터질 게 터졌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재는 이 벽이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루 만에 비가 200mm 가까이 왔는데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충남 부여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전북 남원에는 하루에만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지하에 있는 식당이 잠기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금 전 전북 장수군에서는 산악회 회원 20여 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780여 건입니다.
네, 비가 언제까지 오나요?
네, 이 시각 전북과 경남,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라권에는 50에서 120mm, 경상권과 제주도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 고양시에서는 10m 크기의 땅 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이틀째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상 기자입니다.
통제된 도로 한가운데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황토색 흙벽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고 지하에 묻혀있던 배관은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자들은 굴삭기를 동원해 흙더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어제 오전 7시 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이면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 10m에 세로 4m, 깊이 1.5m 규모로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의 바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땅꺼짐 사고 현장입니다. 여기서 담장 하나만을 두고 오래된 빌라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오가는 주민들이 빠질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걱정은 되죠. 항상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거라 건물에도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다칠 수도 있고.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 이런 땅꺼짐 사고는 더 자주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독 잦았던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선 깊이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고양시도 6년 전 백석동에서 도로 약 50m가 주저앉았고 지난해엔 2m 깊이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땅꺼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죠. 백석도 좀 봤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가 좀 지대도 좀 약간 높은 데라서.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지반침하 신고 건수는 21건으로 벌써 작년 한 해 접수된 17건을 넘겼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다음 주 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꽃길을 깔아줄 순 없다며 증인은 없더라도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갔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이 제기한 소득 출처 증빙 등 자료 준비에 매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의원들은 가족은 모두 빼고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김 후보의 재산 누락 의혹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하루 만에 배당했다며 검찰을 향해 김 후보자를 볼모로 개혁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파행될 우려도 나오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적극 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 소속 한 인사청문위원은 JTBC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해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르는 건 김 후보자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야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합니다. 취임 18일 만입니다.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 등 국회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은 내일 한 12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권한대행을 함께 맡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날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비빔밥 오찬을 했습니다.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한 건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4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9일이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당에선 주로 법사위원장 자리 등 국회 원내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야당은 권력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지난 지도부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3대 특검 문제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부처 길들이기를 한다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 모습입니다.
사전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JTBC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식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내일 특검, 법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인데 왜 대통령에게 가져가는지 의문이라며 발목 잡기가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경고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빠른 계기에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을 경우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8일이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ian allies should look to countries in Europe as a newfound example. NATO members are pledging to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의 2.8%인 약 66조 원이었는데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젯밤 늦게 최상병 특검보 4명이 임명되면서 3대 특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각 특검팀은 오늘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어젯밤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명된 특검보는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로써 3대 특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병무비리 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 등을 거쳤습니다.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국회 소추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공수처 1호 검사 출신이고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VIP 경로서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 오후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내란 특검팀입니다.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말고도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등 군 지휘관들과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 연장 절차를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3대 특검팀 모두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저희 JTBC 보도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김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재수사에 돌입한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된 김 여사의 계좌가 개설된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년부터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로 모두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시세 조종을 인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뭐 수익 배분을 언급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재수사팀이 확보한 파일 안에는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수익 배분은 이 시세 조종을 알았냐 몰랐느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이 핵심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요, 제3자에게 수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검찰은 김 여사가 두 달가량 20억 원을 블랙펄에 맡기고 수익 40%를 주기로 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모두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면서 에그, 그러니까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를 언급하는 대목도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 주식 거래는 HTS,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 주문이나 전화 주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휴대용 공유기를 이 사용해서 HTS로 접속하면 IP 주소가 매번 달라져서 IP 주소가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번 달라져서 네. 이 추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당시에 종종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녹취에는 휴대용 공유기의 존재를 김 여사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그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육성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김 여사한테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전임 수사팀에 대한 뭐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네. 당시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범위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여러 수사팀들이 4년 6개월 동안 찾지 못했던 이 김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을 이번 재수사팀이 한 달여 만에 찾아내면서 애초에 수사 의지가 있었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네. 있었던 건 맞냐 이런 의문이 커지게 됐습니다. 특검법엔 관련 의혹을 공무원이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인지 정황이 나온 이상 특검은 전임 수사팀의 의사 결정도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 3대 특검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역시 많습니다. 특검들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최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개 특검 모두
아니,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네.
3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서 특검보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순직해병 특검인 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천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에서는 40대가 몰던 SUV가 현금 인출기 쪽으로 돌진해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60대 남성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조금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미안한 거 없어요?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부인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조치 기간이 끝나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 스마트워치를 요청했는데 지급되기 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39분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부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부스 안에 있던 다른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늘도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벌써 9일째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반감을 시위로 분출하는 가운데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양국의 공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란이 간밤에 발사한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건물은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중부의 미사일 저장구와 발사 인프라를 향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대 핵 연구단지가 있는 중부 도시 이스파한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고 이란군 베테랑 지휘관들도 표적 살해됐습니다. 외교적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3국과 이란 외무장관 간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We are keen to continue ongoing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ith Iran, and we urge Iran to continue thei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반면 이란은 자위권 행사를 거듭 강조하며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란 전역에서는 대규모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며 격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레바논과 예멘 등 중동 곳곳에서도 비슷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성인 모센 레자에이는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핵물질은 이미 모두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농축우라늄이 저장된 핵시설인 포르도를 타격하더라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란 주장입니다. 공습 이후 종적을 감춘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테헤란 인근 라비잔 지하 벙커에 은신해 있는 걸로 추측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말뿐인 엄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하라며 최종 시한을 줬습니다. 행동 변화가 없다면 군사 공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스라엘 공습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Israel's doing well in terms of war, and I think you would say that Iran is doing less well. It's a little bit hard to get somebody to stop.
다만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미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스라엘 단독 작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압박 발언 속 여지를 남기는 트럼프식 외교에 이번에도 타코라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I think really the Ayatollahs are waiting to see if this is a taco moment. Trump chickens always chickens out line, and so he's waiting for them, and they're waiting for him.
트럼프가 바라는 건 노벨상분이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I should have gotten it four or five times. I should get it for the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선 안보 무임승차론도 지적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 유럽이 도움이 안 된다며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GDP의 5%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상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왔는데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런 방침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며 견제 방안을 또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공급하는 걸 제한하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등 두 곳에,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등 세 곳에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 밝히며 대만 TSMC에도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바이든 정부 때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실제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e could have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
우리 업체들은 당장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해당 방침이 실제 시행되면 추후 지속적인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내부 업체들 역시 반발할 수 있어 이 또한 변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해당 방침이 알려진 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최근 마약은 국내로 유입되는 양도 많아졌고 또 에어컨 실외기를 이용한다거나 일상을 파고드는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항과 항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마약 탐지견을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 항으로 들어온 배 한 척. 배 안에는 5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2톤 분량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배 안에서 마약의 위치를 정확히 발견한 주인공. 바로 마약 탐지견 딜론이었습니다. 딜론의 활약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매일 수천 톤의 화물이 오가는 인천공항 물류창고. 딜론이 수화물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마약 냄새를 감지하곤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마약을 눕지 마. 마약을 찾았을 때는 이제 아기들처럼 그 놀이를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는 건데 그걸 이제 얼마나 이제 더 즐겁게 재밌게 놀아주느냐가 얘네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사람 아기한테 하듯이 그렇게 막 더 즐겁게 해주는 거죠.
공항 입국장 역시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수시로 적발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탐지견 카렌이 꼬리를 흔들며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열심히 수색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수화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약 탐지견 카렌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탐지견들은 생후 8주에서 12개월까지 기초 훈련을 받고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거친 뒤 현장에 배치됩니다. 호흡을 맞춰온 핸들러와 함께 아주 희미한 마약 냄새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860여 건의 밀수 사례가 적발될 만큼 마약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밀수 시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사범 숫자도 함께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의 최전선에서 그만큼 마약 탐지견들이 해내야 할 몫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로 지난주 서울 퀴어 축제에는 17만 명,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엔 이미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제도 바깥에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달라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두 명입니다. 세연 엄마, 규진 엄마.
아빠고 엄마고 매기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데 우리 집에 아빠고 있나? 없지 않나? 엄마고 둘 아닌가? 하면은 맞아. 항상 일관적이고 정직하게 얘기를.
다른 가족과 좀 다르지만 두돌 앞둔 아이에겐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손에.
한번 안아주면 안 가?
아이 깔끔해.
어느 가정에게나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고 피곤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아이고 잘 먹어.
엄마 세연 씨와 규진 씨는 2019년 미국에서 혼인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싶었고 지난 2023년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맞서왔던 둘,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겪을 세상은 두려웠습니다.
저희를 좋아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차별이 없도록 도와주겠다.
지난해 10월 다른 열상 동성 커플과 함께 혼인평등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놀다가 다친 아이가 응급실에 갔을 때 법적 부모가 아니어서 아이에 대한 치료의 결정이 늦어지지는 않을지.
예상했지만 기각 판결문이 하나둘 날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는 50대 커플입니다. 저희 배우자 환갑 잔치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부가 돼서 신나는 잔치를 했답니다.
종교인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 이 종교 안에도 있구나.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해야 하나 방법을 모르시니까.
변화는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소수자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오늘 소집 해제되면서 멤버 7명 모두 복귀했습니다. AP 등 외신도 BTS 팬들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2년 6개월의 이른바 군백기가 끝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전체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K-POP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